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이 20일 새로운 전략으로 동맹 우방 진전 지침 GDAP와 방위 무역 현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 연구소인 애틀랜틱 카운스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과거 미국이 지역적인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 관여를 정했던 것과 달리 현재 엄청난 패권 다툼의 시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대국과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기를 급격히 현대화하고 있으며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힘의 균형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예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건강하지 않은 경제 의존도를 만들고 참여국들로 하여금 최상위 아닌 안보 결정을 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동맹 파트너 관계는 더큰 이점을 준다면서 동맹 우방 진전 지침 GDAP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리더들의 관여를 높이고 국제적 전문 군사 교육을 시키며 국가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확장과 최적화, 외국 무기 판매 등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무기 판매는 동맹 파트너국들의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미국의 주요 장비와 기술, 체계를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 무역 현대화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산업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무기 수출의 패스트 트랙,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기 수출 과정은 느리고 복잡하며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방위 무역 현대화 전략을 통해 무기 수출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첫 해외 순방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유시대 일본 총리가 21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스가 총리는 20일 인도네시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롭고 번영한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정상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서로 도울 것이라며 법의 지배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법의 지배가 관철될 때 비로소 영내 평화와 번영이 실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움직임도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남중국해의 긴장을 높이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하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는 모든 당사자가 힘과 위력이 아니라 국제법을 토대로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인텔사의 반도체 사업을 9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인수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주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나 휴대용 저장장치,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인텔사는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업 중단을 고려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합병으로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세계 2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석기 대표는 20일 인텔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접목해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 사업에서 D램 못지않은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인텔의 낸드 점유율은 합하면 20%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낸드 점유율 1위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공격으로 살해된 중학교 역사 교사가 프랑스 최고 훈장을 받습니다. 장 미셸 블랭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20일 샤미엘 파티시에게 프랑스 정부가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파티시는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만평에 대해 수업 시간에 토론을 벌인 후 지난 16일 학교 인근에서 참수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체첸 출신의 18살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던 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새로운 협의체 쿼드 플러스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전력계획 구성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 억제에 중점을 두면서도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유지를 위해서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새벽까지 가끔 비나 눈 내리다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비나 눈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만 떨어지고 나머지 지역은 2, 3도 많게는 4도 정도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삼지연이 0도로 가장 추운 곳이고 장전은 13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지방이 4에서 6도 정도가 떨어져서 삼지연이 7도에 머물겠고 함흥은 21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0일 세계 모든 동맹국들의 자체 준비태세 향상을 계속 유도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의 안보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에 초점을 둔 국방전략 NDS의 불가역적인 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모든 동맹이 국내 총생산 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투자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국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태세를 갖추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나쁜 행위에 맞서 동맹국들이 미군과 나란히 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공동안보가 걸린 문제에 무임승차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동맹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전략적인 경쟁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이 이달 초에 서명한 동맹과 우방을 만들기 위한 국제계획, 지뎁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동맹이나 우방과의 공동 목표와 진전 상황을 추적하는 중앙집중적인 측정 수단이 부재했다며 따라서 미국의 국제적 개입이 지역적 우선사항과 이익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국방부와 합참, 영내 통합 전투사령부 간 공동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해 동맹 관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로운 계획에 따라 향후 각각의 동맹들과 우방국들에 대해 연합훈련, 방산무기 수출, 미래 전력 계획과 전쟁 수행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며 진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개 국가들을 바탕으로 향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사한 상설 집단안보기구를 창설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이들 나라가 공동의 영내 안보 사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를 역내 매우 역량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지칭하며 우선은 공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역내 최다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역량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서 계속해서 군사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역동적 병력 전개를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미 본토에서 이륙한 B-1 전략폭격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 통합성 훈련에 성공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인도, 호주, 일본 외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역내 핵심 협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타이완, 팔라우, 말타, 동티모를 각각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역내 국가들과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말타와 같은 서태평양 국가들은 미군의 역내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에스퍼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새로운 협의체 쿼드 플러스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 움직임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20일 외신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4개국 협의체 쿼드의 다른 나라를 포함시키는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한국의 쿼드를 확장한 협의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냐는 질문에 쿼드 확장을 위한 계획된 정책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내에 더 강화할 만하고 협력을 더 확대할 다수의 협의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쿼드는 안보 부문, 특히 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 영역 밖에서 더 강한 협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나 인적 교류, 또 다른 형식의 대화 등을 포함하게 됐다는 겁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 쿼드 자체가 아직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를 확장하는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은 일본과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등과 외교 차관급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의 내려진 단체는 아니지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세계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면서 여기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안보의 영역에서도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쿼드의 협력 기준을 이해하고 얼마나 더 정례화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쿼드는 더 정기화되고 어느 시점에선 더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전력계획 구성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 억제에 중점을 두면서도 북한, 이란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임스 밀러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이란과의 군사충돌 시나리오는 미국의 상당한 공격 역량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밀러 전 국방부 차관은 19일 워싱턴의 신미 국가안보센터에 올린 글에서 미군 재편을 위한 새 전력 계획 구석의 최우선 순위는 국토방어와 국토안보 그리고 사이버안보에 대한 지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국들의 역량 강화로 해외 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 병력은 현재 전반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배치가 느리다며 새 전력 계획 구성은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전쟁 억제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충돌을 위해 갖춰진 미군 병력은 북한이나 이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역량을 갖게 할 것이라면서도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강대국 경쟁에 새롭게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도 북한, 이란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밀러 전 차관은 또 미국이 북한이란과 충돌할 경우 핵 대응 맞춤형 탄약 등 상당한 공격 역량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 시스템은 북한이란의 다소 떨어지는 방공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감안할 때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첫 72시간 전쟁만큼이나 정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군사 충돌 시나리오는 과거 상상했던 것보단 덜하지만 한국군을 보충하기 위한 상당수의 미 지상군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미국이 재앙적 공격을 예방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생존 가능한 핵 전력과 지휘 통제를 배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북한과 이란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또 미국의 새 전력 계획 구성은 핵 공격 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항시대기의 국가 미사일 방어 역량을 유지해 북한과 이란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력 계획의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우주기반 요격기와 같은 종류의 배치를 피하면서 미 본토의 북한과 이란의 전면적인 미사일 공격도 막아내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이어 미국의 인프라가 북한 등의 소규모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인프라는 자원이 풍부한 테러리스트 조직과 북한이란과 같은 적국들의 소규모 공격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밀러 전 차관은 우주공간을 포함해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방지 또는 완화하는 포괄적인 국가적 대응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고 미국 재무부가 명시했습니다. 177명의 개인과 기관 313곳 등 490개가 그 대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서나 해외 자산 통제실이 미국 대북 제재 대상자를 설명하는 문구에 미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20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공지하며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의 연방규정 개정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이 포함된 2020 회기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개정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이후 북한 관련 활동으로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과 단체를 검토해 490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설명에 거래 금지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177명, 기관 313곳 등 전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 중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위급 관리뿐 아니라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테니닝과 리자동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기관에는 국방과학원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 기구들과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 북한의 해킹그룹인 라자르스와 블루노르프 안다리일 등이 적용 대상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지다혐입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수단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단은 앞으로 해외 투자 유치나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에는 이제 북한과 이란, 시리아 세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단의 새 정부가 미국의 테러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3억 3,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금액이 입금되면 수단을 테러 지원국 목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조치가 앞으로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한 건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외교 관계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수단은 1993년 이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1989년부터 30년간 수단을 통치했던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시르 전 대통령이 헤즈볼라 등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무장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단 내전 당시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되기도 했던 알바시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됨에 따라 수단은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의 차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또 수단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40만 톤 규모의 밀을 지원하고 이후 경제사절단이 수단의 농업에 투자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수단은 1969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50년 가까이 북한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북한과의 무역과 군사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수단에 가해진 경제제재 상당 부분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단은 3년 각각이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수단이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에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세 나라만 남게 됩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상호 필요에 의한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강조하면서 반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최근 보이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친선 관계는 상호 필요에 의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중 양국이 평소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 makes perfect sense that both sides right now have an incentive to engage with each other more strongly than they.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을 보내며 새로운 활력기에 들어선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에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양국 관계를 동지와 벗이라고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의 성과를 치켜세웠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지원과 자원이라며 이를 통해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ants to make sure that its relationship with China is solid. So that the regime's stable and have economic.
또 고스 국장은 중국 측 입장에선 미북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과 중국 사이에 부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이번 기회에 관계 강화를 통해 앞으로 있을 미북 협상에 관여하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전쟁 전문가인 자오마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잇따라 관련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반미 감정 표출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 교수는 특히 한국 전쟁을 중국이 어떻게 이름 지었는지에서부터 그런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maybe we go back to the very name, how this Korean War is called in the Chinese political vocabulary. You know, this war is called a resist America.
마 교수는 중국에서는 한국 전쟁이 아닌 미국에 저항하고 북한을 도와주는 전쟁, 즉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른다며 이는 명백하게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금강천과 영웅면 등의 영화와 항미원조 전쟁 다큐멘터리 등을 잇따라 개봉하거나 상영하는 등 대대적으로 콘텐츠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마 교수는 또 시진핑 주석이 지난 19일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서 열린 항미원조 70주년 기념회에 참석하고 중국 단둥에 항미원조 기념관이 재개건됐다며 이것들이 모두 중국의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둥 기념관 개관 당시에는 훗날 주석이 된 후진타오 당시 공산당 서기처 서기가 직접 방문해 연설을 한 반면 이번 재개관 행사에는 주요 인사가 오지 않았다며 중국은 나름대로 반미의 수위를 조절했다고 마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And especially we are 2 weeks from the presidential election vote, right? So the Chinese government, they try not to kind of over provoke.
미 대선을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미국을 도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설명입니다. 패트리샤 김 미국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전쟁 70주년 강조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 고취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 구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중국은 무력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의 핵심 이익에 개입하거나 위협하려는 외부 세력에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Chinese leaders and official media are using the 70th anniversary of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as an opportunity for Beijing.
김 연구원은 다만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미북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 fact, denuclearizing North Korea is one of the increasingly rare areas of common intere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공동 이익에 해당하는 뿐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굳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And theoretically, Beijing could use this as a positive force to advance negotiations if it leverages its influence.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북한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일 경우 미북 협상을 진전시키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이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한 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은 어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유엔을 통해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북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21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유엔을 통해 북한을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강 장관과의 면담 직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에 상정되는 인권 문제 관련 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외교부에서 좀 챙겨야 되고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지향국이었는데 작년부터 빠졌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라는 거죠.
이 씨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수위를 포함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7가지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강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요청서를 접수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 등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동생 관련 문제를 첨부해서 협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인권결의안 참여 수위와 관련해 유럽연합에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로 최종 문안이 나오게 되면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씨는 또 동생 시신이 중국으로 갈 가능성에 따른 중국 정부와의 협조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협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신이 중국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좀 외교 채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신이나 유엔 송환에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요청을 한 거죠.
이 씨는 강 장관이 중국 측에 이미 외교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다며 거듭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장관이 자신의 건의들을 검토해 서면으로 답을 주겠다며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이와 함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끔찍한 사례를 당했는데 정부가 비현실적인 근거를 들며 성급하게 월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군 작전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면담은 강 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질의에 피해자 가족의 아픔에 대해선 정부로서 개인으로서도 10분 공감한다며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습니다. 한편 이 씨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피살 공무원 실종 한 달을 맞아 21일 오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선상 위령제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이 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은 이 씨의 월북 의사 표명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북한은 통일전선부 명의의 대남 동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총격 후 시신이 사라져 부유물만 태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선 단속 정장의 판단으로 총격이 이루어졌다는 북한 측 주장과는 달리 북한 해군 사령부의 사살 명령이 있었다는 감청 정보에 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상 규명을 위해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의 유가족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북한의 불법 사살 행위에 대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사법기관의 판단도 좀 받아볼 생각이에요. 북한의 불법 행위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죽였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국내 이제 사법기관 법원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죽인 사람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 변호사는 또 한국 정부가 실종 이후 사살되기까지 만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이 씨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마스 오헤어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세계 통계의 날을 맞은 20일 VOA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 등 정치 논리 때문에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 세계 통계의 날을 맞아 북한의 통계 상황에 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통계는 세계 인권 선언이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인 정보 접근에서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자원과 기술력 부족으로 통계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정부기관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기능이 없어 통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실책에 대해 알 권리와 정부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의 통계와 투명성 결핍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장기간의 신뢰 구축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엔기구들은 항상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성명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정확하고 신뢰 있는 통계를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 공유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은 21일 세계 통계의 날을 맞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세상을 연결하기란 발표문을 통해 이는 국가 통계 시스템에서 신뢰와 권위 있는 데이터, 혁신과 공익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10년에 10월 21일을 세계 통계의 날로 선포하고 총회 결의를 통해 5년마다 이를 기념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통계의 날 성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의 공유는 국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Statistics are fundamental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통계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의 핵심으로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사는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변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쿠테우스 총장과 유엔 통계처는 정확한 통계가 지속가능한 경제와 환경, 사회발전에 필수적이라며 특히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생명을 구하고 더욱 잘 회복하기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확한 국가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매우 제한적인 통계만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전 세계가 협력을 촉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도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국경을 걸어 잠근 채 투명한 공조를 하지 않아 비판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 경제보고서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빈센트 푼 국가분석실장은 당시 VOA에 북한은 통계의 블랙홀로 북중 무역 통계 등 많은 정보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모순적이어서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통계를 꺼리는 이유로 체제 유지 등 정치적 논리를 지적합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입니다.
They don't really want to disclose the reality of what they're doing with their money, how much they have and where it is.
북한 정권은 통계를 공개할 경우 여러 부정적인 치부가 드러나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규모는 얼마인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등 국정의 실상을 공개하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은 국가 통계가 불투명하다는 건 운전자가 5m 앞 도로 상황이나 차에 휘발유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주행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상황을 투명하게 측정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국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통계처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계는 미래 상황을 가늠하고 국가와 정부는 물론 개인이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필수적인 기초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 국가의 경쟁력은 정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분석, 판단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각계 분야의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뱁스 고문은 자신이 김정 국무위원장에게 경제 자문을 했다면 가장 먼저 국제통화기금 IMF 전문가들을 조기에 초청해 북한의 경제와 금융 등에 관한 국가 통계 산출을 돕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 was advising Kim Jong-un, I think the sooner he's willing to invite the IMF to come and help them.
뱁슨 전 고문은 중국과 베트남 지도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제통화기금과 통계 협력을 한 뒤 대대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간 업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기소한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한국의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화웨이를 지적재산 도둑이자 인권유린 조력자로 맹비난하면서 고위험 업체를 선택한 기업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BOA에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로서 지적재산권을 침해 미 재무부에 의해 기소되고 전 세계에 걸친 부패행위로 비난받으면서 인권자를 지지하는 자료를 공급해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열린 제5차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설명하면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관련 법령상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민간 업체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국무부 경제차관과 이태호 한국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 정책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미국이 보안을 문제 삼아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써온 한국의 LG U+를 특정해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뷰의 질문에 민간 기업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것은 모든 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EU의 유럽위원회가 발간한 5G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툴박스는 고위험 공급업체를 빼놓지 않고 정의했고, 피에리 프레튼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고위험 공급업체를 선택한 데 대해 통신업체 이사진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개별 기업이 감수해야 할 사법적 처분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들이 믿을 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적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침해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SK텔레콤과 KT는 클린 네트워크 참여 업체들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신업체가 그들의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언론인과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출신 직장인 등으로 정착에 성공한 탈북 남성 3명이 지난 연말에 미국 대륙을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나눈 대화를 엮은 책이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면서 독특한 시각으로 북한과 외부 세계를 알기 쉽게 비교를 했는데 남북한 모두의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공동 저자인 한국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책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어젯날 철천지 원수의 땅에서 자유를 노래하다인데 어떻게 책을 내게 됐나요?
예, 특별히 뭐 작정한 거 쓴 게 아니고 휴스턴에서 LA나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로 횡단 여행을 계획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면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북에서도 살아보고 중국도 살아보고 한국도 살아보고 또 미국에 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시각과 견해와 또 사고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재밌다. 그래서 하면서 나눈 얘기를 책으로 한번 써보자.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모두 탈북 청년들이라고요?
저하고 두 명인데 그 캐릭터들도 또 이렇게 서로가 그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 책 쓰던 시점에서는 16년 동안 기자를 하면서 한국사에 정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명은 그 미국에서 아주 정착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 최초로 아이비리그 졸업했고 미국의 회사에도 취직해 있고 그리고 미국에 10년째 살고 있어서 영어도 아주 유창한 말하자면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사람 그리고 한 명은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돼가지고 북한물이 아직 빠지지 않은 그런 새내기 탈북자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됐죠.
네. 미국을 여행하면서 나눈 다양한 시각의 대화가 책의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대화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의 여러 가지 풍경 그리고 발전상 뭐 도시 이런 걸 보게 되면 꼭 저희 대화에는 북한이 나와요. 가령 이런 거죠. 첫날에 차 타고 나갔는데 휴스턴의 하늘이 그렇게 공기가 맑고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에서 온 3년밖에 안 되는 의성이 입에서는 북한에서 배운 노래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뭐 이런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는 그런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부러운 거 천국은 여기 미국이구나. 우리는 정말 북한에서 세상에 부러움 없다고 배웠지만 너무 부러운 게 많은 게 밖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미국을 그전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자유롭게 차로 여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미국을 북한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국은 미국이죠. 미국은 미국인데 미국을 뭐 맹목적으로 추앙하고 칭송하진 않습니다. 저한테 살아가는 나라를 정하라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속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문화적 관점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적어도 한 1년쯤 살고 싶고 1년에 한 달 정도는 가보스카드 살고 싶은 그쪽 가면 긴장감이 풀리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서울에서는 항상 경쟁 체제니까 급하게 긴장하게 살게 되는데 그쪽 가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적어질 것 같은 느낌?
미국이 여유롭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항상 그 미국 갈 때마다 저는 비행기 옆자리에 앉습니다. 창문 옆에. 그래서 저 북한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 뭐냐면 한반도라는 것은 비행기가 12,000m 상공에 딱 뜨게 되면 실제 제가 경험했지만은 춘천 상공쯤에 있다 보면 서해도 보이고 동해도 보입니다. 한반도는 그렇게 작아요. 그리고 다 산이에요. 내리다 보면. 그런데 미국은 여객기를 타고 5시간 날아가는 내내 간혹 뭐 산들도 보이긴 하지만은 그냥 무연한 평야가 5시간 내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비행기를 타면 내리다 보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근데 거기서 다 이렇게 식량이 나오고 생산이 나오는데 광대한 영토가 가진 잠재력을 북한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이렇게 광활하고 이 거대한 국력 여기는 도전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과 미국을 이번 여행하면서 자주 비교하셨다고 했는데 장단점도 얘기가 많이 나왔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막 비교해서 저희가 장점들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그러면 북한의 장점은 뭔가? 우리가 중국, 미국, 한국 다 봤는데 30분 동안 고민했어요. 셋이서. 북한의 장점이 뭘까? 결론적으로 못 찾았어요. 북이수원 세상자가 북한의 장점을 끝내 못 찾았습니다. 정말 없더라고요. 지금도 찾아보면 없어요. 의성이 같은 경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아, 생각나는 게 있다. 뭐냐? 아, 북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또 일사불란하게 일심단결로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뭉쳐서 나가는 거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앉아서 그건 전체주의지 그게 우리 뜻이 아니셨잖아 그게 장점이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군요. 책 제목이 어젯날 철천지 원수의 땅에서 자유를 노래하다인데 북한인들에게 이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책임 하에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받는 그런 상황을 자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뭐 누구나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완벽한 자유를 누리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자유, 건강도 해야 되니까 육체적 자유, 뭐 정적으로 여러 가지 자유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엇인가엔 다 속박돼 산다고 봅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속박이 적은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뭐 모든 것이 속박돼 있지만은 외부에 나오면 그래도 풀리는 자유들이 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예.
네. 함께 여행한 분들 중에 오스틴이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탈북 청년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자유가 자신의 꿈을 펼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 미국의 최초로 아이비리그 나온 아주 훌륭한 똑똑한 재원이죠. 아, 우리 탈북민들도 해외에 나오면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북에 있을 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랬던 사람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하나하나 다 깨고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취직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머리는 나쁜 민족이 아니고 북한 사람들도 참 똑똑한데 아 거기 있었으면 뭐 했을까요? 농사나 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안타깝죠. 예.
여행하면서 미국인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 오스틴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 양부모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키워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은 미국의 경찰관이고 남편이 경찰관 하기 전에 주한미군으로 공군으로 한국에 있다가 간 사람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어젯날에 그 자기가 총불을 겨눴던 북한에 해서 온 친구를 정말 훌륭하게 환대하고 양아들처럼 갈 데 없고 방학엔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탈북자들이 처음에 미국 가면 근데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공부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죠. 저는 뭐 북에 있을 때 그 대공포 부대에 근무했는데 전쟁이 만약 일어났다 그러면 이 당신들이 비행기 타고 오면 나는 포로 쏴야 될 것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누면서 웃었죠 서로가.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승양이 미제놈이란 말이죠. 미제 침략자놈인데 너무나 쾌활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빨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승양이 철천지 원수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게 안타깝죠.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탈북 남성 3명의 미국 여행기. 어젯날 철천지 원수의 땅에서 자유를 노래하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주성아 한국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이 흐리고 새벽까지 가끔 비나 눈 내리다가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후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은 자강도와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불겠습니다. 또 청진과 선봉 지역은 오후에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양덕만 새벽까지 흐리고 나머지는 종일 맑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 10도, 양덕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오르겠지만 평안북도 지역은 내려갑니다. 신의주가 어제보다 6도가 떨어져서 아침 6도에서 시작되고 구성은 7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양덕, 구성이 14도, 남포가 15도, 신의주가 13도입니다. 자강도 많거나 흐리고 희천 지역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2도, 강계는 5도, 희천은 8도에서 시작되겠고 중강과 강계의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 떨어집니다. 중강 13도, 강계 12도, 희천은 1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황해남북도는 개성 신계 지역이 새벽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맑은 날씨입니다. 용현 지역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는 11도, 신계 10도, 사리원은 9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해주 17도, 개성 18도, 신계가 16도지만 사리원이 어제보다 5도가 떨어집니다. 15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원도입니다. 원산, 평강 새벽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2도, 장전 13도, 평강은 7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원산과 장전이 20도, 평강은 16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은 종일 맑은 날씨지만 장진과 청진, 선봉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또 신포와 김책 지역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고 김책은 오후 한때 비도 내리겠습니다. 함흥과 김책의 아침 최저는 8도에서 시작됩니다. 청진이 7도, 장진은 3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고 청진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 김책 19도, 함흥이 21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계산과 삼지연 지역에 새벽 한때 눈 내립니다. 김영권 지역은 오후에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계산의 아침 최저는 3도, 김영권은 1도, 삼지연은 0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가 내려갑니다. 삼지연이 7도, 계산이 10도, 김영권은 1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3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서쪽 지역은 맑겠고 동쪽은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지만 양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은 맑아집니다. 맑은 날은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비 내리지만 다시 수요일부터 맑은 하늘이 열리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이 20일 새로운 전략으로 동맹 우방 진전 지침 GDAP와 방위 무역 현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 연구소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엄청난 태권 다툼의 시대에 있다고 밝히며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대국과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기를 급격히 현대화하고 있으며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힘의 균형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동맹 파트너 관계는 더 큰 이점을 준다면서 동맹 우방 진전 지침 GDAP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리더들의 관여를 높이고 국제적 전문 군사 교육을 시키며 국가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확장과 최적화, 외국 무기 판매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무기 판매는 동맹 파트너국들의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미국의 주요 장비와 기술, 체계를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 무역 현대화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산업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무기 수출에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기 수출 과정은 느리고 복잡하며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방위 무역 현대화 전략을 통해 무기 수출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1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스가 총리는 20일 인도네시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롭고 번영한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정상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서로 도울 것이라며 법의 지배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법의 지배가 관철될 때 비로소 영내 평화와 번영이 실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움직임도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인텔사의 반도체 사업을 9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인수하는 랜드플래시 메모리는 주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나 휴대용 저장장치,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인텔사는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업 중단을 고려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합병으로 랜드플래시 부문에서 세계 2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석희 대표는 20일 인텔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접목해 급성장하고 있는 랜드 사업에서 D램 못지않은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공격으로 살해된 중학교 역사교사가 프랑스 최고 훈장을 받습니다. 장미셸 블랑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20일 사미엘 파티시에게 프랑스 정부가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파티시는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만평에 대해 수업 시간에 토론을 벌인 후 지난 16일 학교 인근에서 참수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체첸 출신의 18살 청년으로 파티시의 수업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던 중 경찰이 춘송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20일 구글이 검색과 검색 광고 영역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11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불법적 배제 행위를 했으며 사업 계약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 등이 구글을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